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 무역기구 WT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에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처가 종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강요 회의를 제외하고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일본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를 호평한 문건 유출로 사임한 김 대럭 전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타이틀은 외교적 반달리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14일 대럭 전 대사가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대럭 전 대사는 이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다며 이는 외교적인 반달리즘, 즉 공공기물 훼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럭 전 대사는 외교부 내부 문건이 유출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럭 전 대사는 본국 외교부의 보고용 메모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무능하고 불안정하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대럭 전 대사가 어둔하다고 평가하고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14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검거에 들어갑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이민당국이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매튜 엘빈스 아이스 국장 대행은 이번 검거 작전의 주요 대상은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들로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여러 시 정부 당국은 아이스 협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의 구금시설을 공격하려던 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은 13일 새벽 4시쯤 타코마 노스웨스트 구금센터에 소총을 무장한 괴한이 나타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발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맺은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이 구금센터는 추방 절차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무관용 정책에 따라 자녀들과 격리된 이민자들의 부모도 수용돼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망한 용의자가 69세 남성 빌런 반 스프론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13일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간축소는 이들리브주 칸시에쿤 인근의 수용소가 폭격을 받아 어린이와 유아 6명을 포함해 민감인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에는 인근 하마 지역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권간축소는 지난 4월 이후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이들리브주에서 민간인 59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45명은 반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 13일 자정을 조금 앞두고 복구됐습니다. 전력업체 콘 에디슨은 13일 저녁 6시 47분 뉴욕 웨스트사이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7만 2천 가구와 사업체에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국이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전이 된 동안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멈춰서는가 하면 냉방기 가동이 안 돼 시민들이 큰 불편과 혼잡을 겪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오디오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Freeze. You know,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ould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핵 동결은 결코 최종 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초기에 핵 동결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뭔가 달라진 것을 말합니까?
예, 일단 그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이번 입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핵동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비핵화 협상 방식을 일부나마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때문이거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그동안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식과 엇갈리면서 결국은 하노이 정상회담도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상식적으로는 핵 동결과 여기에 따른 상응 조치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비핵화를 상정하게 되고요. 그럼 바로 이것이 북한이 주장해왔던 비핵화 단계적 해법을 좀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당연히 이제 갖게끔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합의한 마당에 미국의 입장 변화가 아니냐라는 신중한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맨 처음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국무부가 또 입장을 밝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윤 기자 얘기 들어봤는데 이번에 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무부가 핵 동결을 거론한 것을 그러면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미국 무부의 이런 핵동결을 언급한 것이 이제 그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하는 얘긴데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무부 이번엔 대변인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미국의 목표는 그 북한의 그 대량살상 무기의 그 완전한 제거이고 동결, 그러니까 모든 핵무기나 핵물질을 그 이제 동결하는 거죠.
예.
동결하는 것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점,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출발점, 비핵화의 그 출발점이나 입구는 핵동결이고 종착점은 북한의 그 대량살상무기, 핵, 핵물질, 뭐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들의 완전한 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출발점도 있고 종착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입장은 아까도 뭐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월 말 그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요. 당시에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은 빅딜 일괄 타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무기, ICBM, 생화학무기까지 이제 몽땅 없애고 그런 다음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협상이 깨지고 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동결을 먼저 내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추측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 입장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두 가지를 다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 주장한 건 틀림없습니다. 무슨 하나만을 없앤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일단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얘기했고요. 또나 이행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이행에 있어서는 또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당시 테이블에 올라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일종의 거래 흥정을 하려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 영변 핵시설 요구하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 그 다섯 개 이것을 갖고 이제 흥정을 하려다 이제 서로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깨진 거니까 실제로는 전체를 다 놓고 한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을 놓고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미국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제 요번에 동결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이게 일괄 타결에서 좀 단계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건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그 한 가지 이제 보면은 국무부의 이번 발언이 나온 그 타이밍 그 시점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그 지난번 그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제 국무부가 북한에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핵화할 그 준비가 이제 우리는 돼 있고 그런데 그 첫 단계는 반드시 이제 동결해야 된다. 이것이 비핵화가는 척시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도 비핵화를 내면 이 동결 문제부터 논의하자 이런 어떤 그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처음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이 기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예, 사실 그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핵동결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게 지금 당시에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것이었는데요.
예.
뭔가 좀 보도 취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국무부는 사실 최종 목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WMD 완전한 폐기가
예.
최종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는 제목 자체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그 수준에 만족할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을 달고
예.
보도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비판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입구라고 예. 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강조한 그 핵 동결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북한의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한 거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인데요. 그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핵 동결을 시작으로 한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협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오랫동안 핵을 보유한 채 남게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서 오테거스 대변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대로 미국은 그 최종 해법이나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핵 동결을 생각한 적이 결코 없고
예예.
이것은 초기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조치의 내용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또 모든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WMD 대량 살상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미국이 생각하는 핵 동결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시작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국무부는 시작점으로 핵 동결, 최종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인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뭐 미국에 워낙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마다 다 좀 성향이 달라서요. 전문가들이 뭐 한마디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곤란한데요. 주로 이제 보수파, 온건파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보수파에서는 뭐 동결이 첫 단계가 돼야 된다, 출발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는 일괄 타결 방식의 이것이 되고 완전하게 다 한다면은 그 첫 단계로 동결하는 건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만 안 하고 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장기적인 목표 없이 그냥 저 동결만 하자 이런 거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온건파들은 대체로 좀 이런 같은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워싱턴 그 한 연구소에서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전에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비건 대표가 상당한 그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그거다. 그리고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북한하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이제 좀 경직된 그런 협상을 해서 좀 안 됐다 이런 그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좀 한 발은 물러나서 서로 그 북한의 입장을 배려해서 좀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보수 쪽인지 온건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결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계로 동결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동결이 가령 뭐 영변핵시설 같은 경우는 동결을 일단 한두 달 하고 한 석 달째부터 이제 바로 폐기에 들어간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야말로 지난번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동결 자체가 목표가 돼서 동결이 가령 뭐 5년, 10년이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일종의 그것이 뜻하지 않게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요. 동결하는 건 좋은데 동결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야 된다. 그런 그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난 한 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북한의 핵 동결 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북 실무 협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앞으로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회담 일정과 장소가 좀 떠오른 게 있나요?
예, 아직 그 조짐들은 없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두 정상이 2주에서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갖기로 하자 하면은
예.
이제 이번 주말로 2주가 끝난 것이고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새 주간이 3주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직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회담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고요.
예.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에 따르면 지금 미국 측이 북한 측에다가 제안을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단 미국 측으로서는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장소와 날짜 같은 것들을 좀 제안하지 않았나 싶고요. 북한은 이것을 놓고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순, 7월 중순에 가까워 가는데 중순이면 뭔가 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회담을 뭐 아예 시작을 하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53분간 1시간 가량 이제 회담을 하고 딱 하나 이제 뭐 나온 합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북 실무 협상을 이제 재개하는데 2~3주 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 7월 21일 3주까지 치면은 뭐 이제 21일까지 하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한 이번 주죠. 그러니까 7월 14일, 15일 무렵에는 대개로 일주일 전에는 이제 회담 날짜, 장소, 뭐 의제 이런 것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이 좀 그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까지는 방송 그 이 시간까지는 그 이 같은 합의 일정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걸로 좀 이유 때문에 좀 그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게 있고요. 다만 지금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그 김현종 그 청와대 그 당국자 얘기 나왔는데요. 미국이 뭔가 제의를 해놓고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하나 있고요. 아까까지는 또 잠시 들으셨습니다. 국무부에서 첫 단계는 동결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아마 이 같은 제의를 받고 상당히 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응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또 하나 이제 장소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하면 암만 해도 뭐 좀 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좋을런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제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좀 북한과 미국 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뭐 쉽게 모든 것이 합의되기는 참 어려운 것들인데 이 혹시 이 물밑에서의 의제 때문에 뭐 갈등을 빚고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뭐 현 시점에서야 뭐 전부 다 그 가정적인 저 추론이겠지만
예, 예.
사실 그 의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그 갈등을 빚은 것이 굉장히 오랜 그 지난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년간 거의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주로 처해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항목 중에 앞에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정상회담이든 실무협상이든 싱가포르 합의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1, 2, 3번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가 다 동시적 그리고 병렬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난 1년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북한은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 위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이런 말하자면 틀에서의 그 협상 진행을 날강도적이고 일방적인
예.
그런 말하자면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의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빚었던 겁니다.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나중에 제재 완화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관계 수립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 협정도 있고
예.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그 정상 간 합의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치 대 상응 조치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 아니었습니까?
예, 예.
여기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 실무협상도 그렇고 또다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그렇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스티븐 비건 대표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또 국무부가 동시적 병렬적 회담 진행이라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똑같은 종류의 교착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역시 의제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양측에.
자, 조금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한국 언론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핵동결을 할 경우에 미국은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과연 신빙성이 있는 보도인지요?
네, 그 워싱턴 그 조회에서는 이제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언, 그 관측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국무부가 이제 핵동결이 그 첫 입구다,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한국 예. 언론이 그 11일 날 그 워싱턴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얘기한 건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 그리고 핵 프로그램의 그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에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량에 걸쳐서 석탄과 섬유 수출 재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속임수를 쓴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이제 이걸 없앤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안 지키고 이제 유예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제재는 스냅백.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제가 그 석탄, 섬유 수출 그 제재를 유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그 다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제재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냅백 형식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앞서서 그 한국 정부가 얘기한 그 비핵화 방안이 있습니다. 초반에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그 폐기에 나서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일부 그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이제 워싱턴이야말로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그래도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국무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 물어봤죠. 이것이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국무부가 이 문제를 지금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한테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비건 대표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예.
이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국무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실무협상에 나설 미국 양측 대표는 확정이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그 북한 측이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관장을 전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그 폼페오 장관의 상대인 리영호 외무상이 전체 협상 과정을 관장을 할 것이고요.
예.
실무자가 누구인가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 역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네.
그 최선희 제1부상은 이제 부장관급이고요.
네.
말하자면 또 이제 비건 특별대표는 차관복급이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김명길 그 말하자면 전 베트남 주재 대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도 근무했었던 그 미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의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북한이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이다. 김명길 전 대사로 이것은 아직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북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과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 문제도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다뤄질 공산이 큽니다. 이번 이제 실무협상이 이제 그 재개가 되면요.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난 2월 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결렬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회담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양측이 이제 서로들 그동안 준비해왔던 각자의 그 목표, 전략에 의해서 이제 그때 한번 그 협상을 해본 건데 이것이 결국 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어쨌든 그래도 입장이 서로들 양측이 서로 한번 확인해본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마 당시에 그 서로들이 준비했던 그 방안 중에서 아,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맞춰볼 건 맞춰보는 선에서 아마 좀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그 하노이 회담에서 아, 북한은 그 영변 핵을 폐기할 테니 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중 다섯 개를 그 폐기해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미국은 영변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전체 핵을 다 핵시설을 폐기해야 뭐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접점을 못 찾고 결렬이 되고 만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번 거는 그 오히려 이제 비핵화와 그 제재 완화 문제에서도 접점을 뭐 찾아 서로들 한 발자국씩만 물러난다 그러면 못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서 아까 그 한국의 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뭐 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철저한 검증하에 영변 핵을 폐기라고 미국도 다섯 개 제재를 다 풀어주기 곤란하면은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를 풀어주고 미국 연락사무소를 뭐 설치하고 이 정도면은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이제 그 진짜로 이렇게 될지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 실무 협상이 열려서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에서 참 오랜 시간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같은 것도 대략적인 것을 혹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정상이 판문점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53분을 만났습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만났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단독 회담의 시간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예.
그때는 앞서서 두 차례는 다 30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분을 넘게 만났으면은 적어도 인사 수준의 그 뛰어넘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얘기도 있지 않았었는가. 특히
예.
미북 양측 사이의 핵심적인 걸림돌,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것이 바로 제재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실무진에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무 협상을 그동안 줄곧 거부해왔던 것인데요.
예.
아마 이 부분에서 그 두 정상 사이에 어느 정도 큰 맥을 잡은 게 아니라면은 실무 협상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또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그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실무 협상은 이런 말하자면 중요한 지침 정도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한국 언론이요. 미국 양측이 실무 협상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중에 백악관을 방문하고 이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의 그 일정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저도 한국 언론에 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8월까지는 좀 실무 협상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지난번 이제 그 한 판문점에서 다시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으니까요.
예.
백악관 가고 또 유엔총회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실무협상이 과거에 보면은 한 1, 2주, 뭐 길어도 한 3주 정도면은 끝났는데요. 이번 거는 그 상당히 그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백악관 오고 유엔총회 오는 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젠간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것을 좀 더 선호하지 않겠냐
예.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뭐 전제의 전제, 전망의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주에 유럽을 갔습니다. 이 뭐 때문에 간 겁니까?
미 국무부의 발표로는 유럽에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협력을 당부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사실 관련해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을 간다고 하니까
예.
그럼 현지에서 북한 측 관계자와 접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측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건 없고 또 국무부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비건 특별대표의 일정 중에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 핵 문제의 그 현황과 그리고 그 대북 제재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당부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또 한국의 리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하고도
예.
만났고요.
네.
근데 사실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게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제 곧바로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유럽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것도 아니면서 유럽에 가서 그 며칠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배경이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하자면 해답이 제기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평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그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크게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도훈 그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제 외교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그 실무 총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비건 대표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미북 실무 협상 재개 문제를 빨리하도록 그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그 본부장이 만나서 아마 이 얘기를 틀림없이 했고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그 실무 협상의 그 장소 일정 이런 것이 나온 게 없는 걸로 봐서 미북 간에 아직도 그 미북 실무 협상을 둘러싸고 그 뭔가가 좀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합의가 아직 딱 이루어지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하원의원들이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게이티 포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current government restricts people'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and religion.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포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연설입니다. 이 북한의 종교 탄압 외에도 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KCC라고요. 미주 한인교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예.
지난 10년 전부터 매년 7월 중에는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 자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예.
그런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이제 북한의 자유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고 또 규탄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포토 의원도 참석자의 일환으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나와서 연설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 북한 인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논의가 됐죠. 그리고
예.
종교 탄압 문제 있고요.
예예.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KCC의 워싱턴 횃불 대회라고 이제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그 나타내고 그리고 그 미국 조야에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행사의 전반적인 취지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행사 참가자들이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상하 양원의 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예.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 등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좀 촉구하는 그런 행사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예. 자, 미국 하원의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자 제재가 뭔지 끝으로 좀 설명을 좀 누가 해 주실까요?
네, 3자 제재라는 것은 이제 그 주로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무슨 석탄 또 금융 거래 이런 것을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수출을 하거나 몰래 수출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제일 당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제2 당사자인데요.
예.
문제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이것이 이제 잘못이죠. 그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이제 수출하니까 잘못인데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북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중국 또 다른 나라 뭐 제3국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함께 처벌하는 상당히 이제 그 처벌의 범위가 큰 이런 그 제재가 바로 3자 제재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힌 소식과 함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유럽을 방문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대회 우승컵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19 FIFA 월드컵 여자 축구 대회. FIFA 순위 1위를 자랑하는 대표팀이긴 하지만 경기는 치러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16강, 8강, 4강의 결승전까지. 경기장에서 또 텔레비전 중계 화면을 보면서 선수들의 활약상과 또 미국의 승승장구를 지켜본 사람들이 대표팀의 금의 환영을 마음껏 축하했던 판지였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우승 축하 환영 행사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 2019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대회 평정하고 금의 환영. Struck low, the flick there blocked. Lavelle chucks it. Rapinoe back pedals.
Crosses. Heading save. 지난 7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19 FIFA 월드컵 여자 축구 대회에서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를 꺾은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8일 오후에 뉴욕 뉴욕크 공항에 전세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It's so nice to be home. Thank you France for the hospitality, but wow, we are
공항 계류장에 우승컵을 번쩍 들고 나타난 선수들. 트랩을 내려오면서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환영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또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손을 높이 들고 세계 최고가 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Showered with adoration and confetti, the U.S. Women's National Soccer Team made their way through the canyon.
그리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The national team and love what they're doing with the program.
We have those dreams.
Yeah, we have those dreams.
And they had those dreams too.
뉴욕 맨하튼 브로드웨이 거리가 술렁이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성과를 축하하면서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가 행진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Megan Rapinoe.
Megan Rapinoe, the team.
미국의 상징 성조기를 흔들고 챔피언을 외치는 시민들. 여자 축구 대표팀을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고 쓴 커다란 지구본을 자동차 지붕 위에 얹은 무게차 위에 국가대표팀의 문장을 장식한 특수차 위에 뉴욕 도심 관광에 쓰이는 지붕이 없는 빨간 2층 버스를 타고 백파이프 연주단의 안내에 따라 연호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브로드웨이 거리를 지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서 특별한 순간을 기록했고 선수들도 그 열광적인 환호의 시민들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기도 했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를 썼지만 선수들의 얼굴은 환함 그 자체였고 이날의 환영 행사를 분명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But thank you so much, New York City, for coming out. Over a million people, plenty more.
음악 소리, 환호 소리, 시민들의 뿔피리 소리가 들리십니까? 시가 행진이 지나는 뉴욕 고층 건물에서 환영의 색종이들이 뿌려집니다. 행진 차량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시민들로 인산이 냅니다. 챔피언, USA. 시민들의 외치는 목소리가 가득한 브로드웨이 시가 행진은 수많은 언론사도 함께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 전하느라 또 시민들의 반응을 담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인 선수도 시민도 모두가 챔피언이 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여자 축구팀. 지난 대회에 이어서 월드컵 2연패, 네 번째 우승컵을 거머쥔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공식 환영 행사는 뉴욕 시청 앞에 마련됐습니다. 북치는 시민 악대가 주인공들의 등장을 알렸고 영광의 주인공, 호명된 챔피언들이 축구장에 들어설 때처럼 꿈나무 축구 선수들의 손을 잡고 준비된 단상으로 한 명씩 나왔습니다. 역시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각자 특유의 표정과 몸짓으로 흥겹게 등장했고요. 특히 미국을 우승으로 이끈 지역들의 이름에는 시민들의 더 큰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미국을 월드컵 우승국으로 만든 지렐리 코치. 멋진 선수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우승의 영광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It cannot be understated. The greatness of this team, the talent, the love.
Let's go New York City!
네덜란드와의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견인한 대표팀의 공동주장. 이번 대회에서 무려 6골과 3번의 도움으로 골든부츠상 또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거머쥔 메건 라피노 선수는 미국 여자 선수들의 성과는 선수들뿐 아니라 모두의 기쁨, 미국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First and foremost, my teammates. Just shout out to the teammates. Just everybody. Give them a clap. This group is so resilient. It's so tough.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사회적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 응당할 일을 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면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조국을 안고 달렸습니다. 라고 말했던 울먹울먹하던 북한 여자 선수의 우승 소감과는 정말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정치적 선호가 다른 대통령이라 우승에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도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치 않고요. 함께 뛴 선수들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주장 선수. 뉴욕 시청 앞 연단에서 지켜보던 시민들과 전 세계로 전파될 텔레비전 앞에서 챔피언으로서의 자부심과 포부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그 말솜씨도 멋이 날 정도입니다. 지난 3월 국제 여성의 날을 기해서 남자 선수들보다 3분의 1 정도가 적은 여자 선수들의 임금과 경기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차별이라면서 미국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낸 소송도 월드컵 우승 금이 환영을 반기는 시민들의 응원으로 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시작돼 1970년 활성화된 미국의 여자 축구. 대학 축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남녀를 가리지 않는 축구 활동과 선수 양성으로 세계 최강의 여자 축구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198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첫 국제 경기에서는 꼴찌인 4위로 시작했지만 91년 중국에서 열렸던 제1회 FIFA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후 지금까지 통산 네 번째 우승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올림픽 우승국으로 최다 우승국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2015년 대회 우승 상금 200만 달러보다 두 배가 많은 400만 달러를 받은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뉴욕 축하 행사에 이어서 이날 오후 바로 캘리포니아로 날아가 또 다른 축하 행사를 가졌고요. 다음 달 3일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경기장에서 아일랜드와의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 축구팀들과 세계 최강 미국 여자 축구팀으로서의 여유를 마음껏 누릴 예정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 무역 기구 WTO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늘 23일에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강요 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일본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제재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14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검거에 들어갑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당국이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매튜 엘빈스 아이스 국장 대행은 이번 검거 작전의 주요 대상은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들로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적법한 서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일부 시 당국은 아이스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를 혹평한 문건 유출로 최근 사임한 킴 데럭 전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는 외교적 반달리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4일 데럭 전 대사가 재직 당시에 작성한 문건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데럭 전 대사는 이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다며 이는 외교적인 반달리즘, 곧 공공기물 훼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럭 전 대사는 외교부 내부 문건이 유출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데럭 전 대사는 본국 외교부의 보고형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너무 무능하고 불안정하다고 폭평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데럭 전 대사가 우둔하고 우군하다고 평가하고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시설을 공격하려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은 13일 새벽 4시쯤 타코마 노스웨스트 구금센터에 소총을 무장한 괴한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맺은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이 구금센터는 추방 절차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무관용 정책에 따라 자녀들과 격리된 이민자 부모들도 수용돼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망한 용의자가 69세 남성 빌럼 반 스프론슨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미 남부 루이지애나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베리가 열대성 폭풍으로 유력이 약화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베리가 멕시코만 해안 지역 인트라코스탈 시티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풍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며 멕시코만 해안 지대에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4일까지 루이지애나 일대에는 5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올해 대서양에서 발생한 첫 허리케인인 베리는 지난 11일 최대 풍속 시속 120km를 기록하며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가 해안에 상륙하면서 다시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줄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 13일 자정을 조금 앞두고 복구됐습니다. 전력업체 콘에디슨은 13일 저녁 6시 47분 뉴욕 웨스트사이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7만 2천 가구와 사업체에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13일 자정을 조금 앞두고 정전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국이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